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크로아티아인 인질을 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내 ISIL 연계단체인 시나이 지방은 오늘 인터넷에 머리가 처참하게 잘린 한 남성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 아래에는 이집트가 ISIL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요구 시한을 넘겨 인질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나이 지방은 지난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을 48시간 안에 석방하지 않으면 지난달 납치한 크로아티아인을 참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크로아티아 관영 히나통신은 사진 속 시신이 납치 피해자인 티모슬라프 살로페크 씨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만일 그가 맞다면 이는 과격단체 시나이 지방이 참수한 첫 서양 인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영건 내각 부총리를 총사령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영건 부총리가 지난 5월 총살됐다며 김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산림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 부족을 이유로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건설 건재 공업성 부상 등을 지낸 경제 관료로 지난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 부총리에 임명됐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추모대회의 모습을 드러낸 뒤 8개월째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래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가치를 1.6% 평가 절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는 1.9% 인하했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오늘 한때 달러당 6.45 위안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연이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과 상하이, 도쿄 증시는 물론 미국과 유럽 증시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북서부 산시성에서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광산업체 주거시설 안에 있던 40여 명이 매몰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사고로 기숙사 5곳과 주택 3채가 토사에 매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4명이며 경찰과 소방구조대, 의료진이 현장에 급파됐다고 현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오주광업공사는 철강합금에 사용되는 바나듐이라는 금속물질을 전문적으로 채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제도 남부지역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광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인근 해상에서 오늘 해군 미군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명이 부상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오키나와 현 우루마시의 이케이지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미 육군 소속 UH-60 헬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17명 모두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해상 함정에 착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공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스가요시이데 관방장관이 오키나와를 방문 중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을 공습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턴 구타지구의 일부 마을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사망자 외에도 12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앞서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폭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데 따른 것이라고 인권관측소는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호주에서는 다음 주에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알리는 북한 인권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당분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2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은 남북대화에는 계속 응하지 않으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지뢰 매설로 한국의 소중한 젊은이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11일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해먼드 장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틀간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12일 발언의 강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남북공동행사들이 모두 무산된 가운데 군사적인 도발과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천명되면서 다음 주에 전개될 한미연합 얼지프리덤 가디언 군사 훈련까지 겹쳐서 전반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해먼드 장관과의 접견에서 최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동력으로 활용해 북핵 문제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먼드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 측면에서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는 북핵 문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말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네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 우거진 수포를 제거하는 화공 작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에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달 중으로 모든 전선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현재 서부와 중부, 동부 전선 등 4개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모든 전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북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두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11일엔 강원도 화천 등 중동부 지역 두 곳에서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파되는 방송 내용은 주로 북한 군부 인물의 처형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내용과 지구촌 소식, 날씨 정보, 음악 등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에서 화공작전을 일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공작전은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거진 수풀과 잔목을 불로 태우는 작전입니다. 한국군이 10년 이후 중단된 화공작전까지 꺼내든 건 비무장지대의 시야를 확보해 경멸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수목도 제거하고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1년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천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측의 재발 방지 약속과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북한의 지뢰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질서를 짓밟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각종 도발을 경험했던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군 병사들의 부상을 안타까워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의 영토 주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을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Given that the side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the mines were is in South Korean territory. This is a provocation.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UN군 사령부가 제시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BOA에 북한이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고 한 만큼 이는 도발적일 뿐 아니라 극악무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s a terrible act to do something like that, and I can, you know, it appears to me that's very provocative, and it's a heinous act.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남북 간 긴장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군 병사들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리를 잃어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한국 국방부와 미한 연합사령부가 옳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을 도발적 행동을 통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he considerations should not only view non-lethal responses such as those I have suggested. But the potential for military response.
벨 전 사령관은 광범위한 비대칭적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군사적 대응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뢰 도발로 한국군 병사 두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살해하려는 게 북한의 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군사적 대응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직접적 포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미한 동맹군이 사이버 공격 등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esn't mean necessarily a direct military bombardment of North Korea at all. But it does argue that there are a range of military responses.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 경협 축소 등 다른 비군사적 대응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68년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에서부터 불과 몇 년 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모든 도발은 전쟁 행위였다며 이번 지뢰 공격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는 대신 한국의 반응을 얻어내려는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n act of war. And I wouldn't characterize it as that. I characterize it as a provocation trying to get a response out of the South.
그러면서 한국 정부 역시 정전협정을 준수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방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obviously prudent on the South part to remain very vigilant and make sure that they always keep readiness at the forefront. But
서먼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싶다며 가용한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비군사적 방안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14일 정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전단에 과거 천안함 폭침처럼 목함지뢰로 대한민국을 향해 잔인한 도발을 강행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장소에서 예정됐던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의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는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됐고 지난해 10월 25일에도 같은 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려다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호주에서 다음 주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의회 공청회와 영화 상영, 음악회, 공개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가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제2회 호주 북한인권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의 김태현 대표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주류사회가 인권에 대한 특히 북한 인권, 이제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금 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7일 시드니 도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탈북자들의 시드니 공대 강연과 탈북자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회, 탈북자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 김철웅 씨의 공연 등이 2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또 19일에는 수도 캔버라의 연방의회에서 탈북자 공청회가 열립니다. 김 대표는 이 공청회에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NK워치의 안명철 대표와 탈북자 출신의 박광일 목사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 연방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무부 장관하고 아마 수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탈북민하고 같이 질의응답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김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북한 인권 주간 행사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회 행사에서는 커비 전 COI 위원장 초청 특강과 탈북자 강연, 사진 전시회,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상영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인권 주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매년 4월 말에 일주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이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 know of these crimes and we acknowledge these crimes and we do nothing, it means the
북한의 인권 범죄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탈북자 단체인 재영 조선인 협회를 중심으로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염원하는 이 행사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 두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현지의 인권단체들 주최로 북한인권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가뭄과 홍수 등 재난 피해에 대응해 약 175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가 북한 가뭄과 홍수 피해 대응에 175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5일 이 같은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며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에 45만 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에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1,100만여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서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에도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FAO에 전달됐습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받는 긴급자금이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여러 지역에서 홍수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피해 현황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긴급재난관리위원회와 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최근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천 헥타르도 유실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본 뒤에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달 초 북한 일부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자료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도 있고 다자 지원도 있다며 지원 방침이 결정되면 북한의 반응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북한의 황해남도와 함경도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초 하루 사이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북한의 해주를 비롯해 신계, 평양, 남포 등 일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0일 북한 재난관리부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서 이달 초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2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재난관리부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폭우로 북한 주민 3,400명 이상이 피해를 봤으며 농경지 4,000헥타르가 유실되고 산림직 700여 채와 도로, 다리 등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1일 폭우로 인해 황해남도 지역에서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돼 알곡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박봉주 총리가 피해 지역을 돌아보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구호자금 175만 달러를 북한에 긴급 지원키로 결정하고 북한 주민 1,100만여 명에게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수를 비롯한 식량과 의료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은 지난 2010년 1,547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상반기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299만 1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교역액 1,980만 달러에 비해 무려 85% 감소한 것입니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94%에 이르는 281만 1천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952만 달러가 대북 지원 품목이었습니다. 대북 지원 품목 다음으로 전자의료기기 수출이 10만 8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인도적 지원용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 설탕이 1만 6천 달러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화 1874호 그리고 상무부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전쟁과 분단부터 산업화, 21세기의 모습까지 한국의 현대사를 모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일반인인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국전쟁부터 산업화, 민주화를 거친 한국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는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부터.
전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전시 제목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은 전시 구성상 나뉜 세 시대의 특징을 각각 반영합니다. 소란스러운으로 표현된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조국, 떠나온 고향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전후의 삶을 다룹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의 강승환 실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전쟁과 분단, DMZ입니다. 이제 해방 후에 어떤 그런 그 광복의 기쁨도 이제 잠깐이었고 이제 바로 그 분단, 전쟁과 분단이라는 어떤 그런 민족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는데요. 그것이 분단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역사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1부에는 이중섭, 김한기, 오윤, 고영훈, 김아타, 안정주, 전준호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피난 행렬의 고단한 삶과 전쟁의 상처를 다룬 이수억의 6.25 동란과 박석원의 초토, 그리고 임진강의 풍경을 그린 김호석의 날 수 없는 새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호석의 알 수 없는 새, 임진강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 임진강변 위에 그 총탄을 맞은 새가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한국화 작품인데요. 그 전경에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새의 모습이 있고, 그 원경에는 임진강변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떠한 작품보다도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분단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본 관객들은 전쟁 당시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합니다.
분단의 어떤 고통을 꼭 전쟁인 측면에서만 표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다른 걸로 느낄 수 있게.
암담했구나.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게 생각하고, 좁혀질 수 있으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에 또 지뢰가 터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자석 같은, 서로 밀어내는 것 같은.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작품을 보고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전쟁 겪었죠. 왜 안 겪었어요? 또 일본 뭐 식민지 시대도 그때 확실히 좀 몰랐지만은 대충은 그래도 뭐 어떻다 하는 거 그거 겪었고, 또 6.25 겪었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니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고생했던 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우리 시대 사람 고생했던 그 미끄럼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조금 부강하게 되지 않았나.
2부 뜨거우는 그야말로 뜨거웠던 산업화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의 강승환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70년대 그 정부 주도로 민족 기록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77년에 정창섭이라는 그 단색화 화가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렸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형 작품이고 지금 보시면 한 5m가 넘죠. 한 6m 정도 되는 작업이고, 어떤 정부 주도하에 이런 산업 현장이나 건설의 모습이나 뭐 새마을 운동, 또 그 근현대사, 뭐 영웅이나 뭐 어떤 역사를 다룬 이런 작품들이 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2002년에 청와대에서 20점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아니고 현재 자료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작품이고요.
3부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현대사회를 그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위기라는 두 가지 면을 그려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넘치는 이란 오버플로잉의 의미보다는 인운데이티드라는 범람하는, 거의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3부인데요. 또 어떤 미디어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팝과 클래식, 뭐 우리 문화, 그 현대 대중문화의 문제.
단순히 그림만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촉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작품들도 많은데요. 전시장 일부에서는 시인 겸 가수인 성기환 씨가 각 시대별 유행가들을 섞어 만든 가상 라디오, 노래 따라 삼천리가 흐릅니다.
지금 성기환 353 버터플라이의 가상 라디오 노래 따라 삼천리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커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 사회적 상황을 대표하는 그 유행가, 우리가 즐겨 부르고 듣던 유행가 21곡이 여기 수록돼 있고요.
이번 전시는 광복과 분단을 끝난 일이 아닌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가 거꾸로 봐도 현재 일이고 똑바로 봐도 또 다시 현재로 되돌려야 되는.
이 그림에서는 특히 움직임과 감정이 호흡을 통해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들에 이어서 전직 군 고위 장성들도 이란 핵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중국으로 먼저 가보죠.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사상 최대 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가치를 떨어뜨렸군요.
네, 인민은행은 오늘 미국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어제보다 1.62% 높은 6.3306 위안으로 공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어제 1.86% 낮춘 데 이어서 이틀째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한 겁니다. 이전까지 중국이 하루에 위안화 가치를 가장 크게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0.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틀 연속 매우 큰 폭의 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조정을 발표하면서 일회성 조치라고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조라 조치가 즉각 아시아 주변국의 통화 절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이번 조치가 감소세인 수출을 부양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중국산 상품의 가격도 내려가고 그만큼 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의 수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나 줄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증시도 폭락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고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에 중국 당국이 다른 경기 부양책들을 폈음에도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다른 나라들도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있죠?
네,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베트남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동화의 하루 변동 가능폭을 1%에서 2%로 두 배나 확대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 조치가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런 움직임을 환율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도 이 수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오늘 말레이시아 링깃화와 인도네시아 루피화가 달러당 지난 10수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이 호주와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도 지난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고 또 최근에 수출이 감소세이기 때문에 통화 절하 움직임에 동참할 거란 전망이 있고요. 또 이런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신흥국가 또 유럽 국가들로도 환율 전쟁이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증시도 어제 오늘 출렁거렸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이틀 연속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아시아 주변국과 미국 또 유럽 증시가 대부분 하락했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조치로 미국 연준이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이자율 인상 시기를 더 늦출 거란 전망도 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더 내려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군요.
네,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여러 의원들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재무부는 아직 중국 당국이 이번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모습인데 하지만 재무부도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면서 시장 환율로의 이행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직 장성들이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미 합참 부의장을 비롯해서 36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미국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의회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큰 힘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서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미국의 예비역 장성들은 이번 핵 합의는 현재 상황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외교적인 기회를 잡아야만 만약에 앞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들도 핵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죠?
네, 이 미국 최고의 핵과학자 29명 또 이 주요국의 미국 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관 105명도 이란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앞서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 의회의 움직임입니다. 의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 공화당에서는 이제 반대 목소리가 높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 상원 중진 찰스 슈머 의원은요. 오바마 정부에서 합의한 거부와 전쟁이 직결된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재협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회가 만약에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의회가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의 거부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백악관은 앞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듭 촉구했죠?
네, 이 케리 장관은요. 만약 의회가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할 경우에 이란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외교 사안에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핵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는 국가들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아니지만 케리 장관의 어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 사이버 안보 관련 발언도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자신의 이메일을 읽었을 수 있다고 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발 해킹 위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죠. 하지만 네. 이 국무장관이 직접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메일을 중국과 러시아가 읽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케리 장관은 이 인터뷰 진행자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그런 점을 의식하면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발 해킹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뭐 고위급 회담 등이 있을 때마다 해킹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신상 정보가 대거 유출된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정부가 중국을 배후로 지목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당시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발언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었죠. 한편 미군에서는 지난달에 마틴 댐프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이 고위 군 지휘관들의 비밀 이메일에 접근을 시도한 해킹 공격이 있었고 또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군요.
네, 오늘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상에서 미 육군 소속 UH-60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블랙호크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헬기죠. 다목적 헬기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또 이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도 투입됐던 헬기인데 다행히 오늘 이 추락한 헬기에 탑승한 17명은 출동한 일본 자위대 선박에 모두 구조됐고요. 이 중에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사고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다만 헬기가 해상에 있는 선박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방송이 공중에서 촬영한 사고 헬기 동영상을 보면요. 배에 이제 건져 올려진 헬기의 검은색 헬기인데요. 꼬리 부분에서 완전히 두동강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미군 기지 이전 예정지 주변의 그 민감한 지역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이 민감한 지역에서 또 민감한 날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미군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에 있는 기존 미군 기지인 후텐마 기지를 현 내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반발이 거세고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이 현내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그런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를 하면서 반대 여론이 분명히 드러났었죠. 그런데 마치 오늘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현내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항공사고 등에 따른 안전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마침 공교롭게도 관방장관이 방문한 날 일어나면서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전망인데요. 스가 장관은 오늘 사고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면서 미국 측에 신속한 정보 제공과 원인 규명 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기지가 있는 곳은 후텐마고요. 기지 이전 예정지는 해놓코 해안에 있는데요. 이미 일본 정부가 매립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키나와 현에 새로 들어선 이제 새 주지사가 기존 과거 이제 전직 주지사가 허가를 했던 이 매립 공사 허가를 이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 정부와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일단 이달 초에 공사를 일시 중지를 하고 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스가 장관의 이번 방문도 그런 취지에서 이뤄진 건데요. 새 기지 예정지인 해노코는 이 기존 후텐마에 비해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인데
네.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해노코로의 이전만이 유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 퇴치 노력이 중요한 성과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엔사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는 지난해 8월 10일 이 소아마비가 발병 사례가 이제 보고된 이후에 1년간 한 건도 추가로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WHO는 기념비적인 성과라면서도 이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아마비 퇴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직 소아마비를 퇴치했다고 선언하기는 이르다는 말인가요?
네, 이 WHO는요 어떤 지역에서 3년간 발병 사례가 없어야만 퇴치를 선언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제 1년 동안 이제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인류의 사실 소아마비 퇴치 노력이 1990년대 이후에 꾸준한 성과를 거두면서 환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뭐 300만 명이 넘던 환자 수가 이제 몇백 명 수준으로 이제 줄었죠 지난해에는.
네.
하지만 유독 아프리카에서는 예방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자가 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예방접종이 에이즈를 옮긴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특히 나이지라 같은 경우에서는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마비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소아마비 발병 사례가 꾸준히 줄었고요. 이번에 1년간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소아마비가 남은 곳은 이 아프리카 외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퇴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비오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1도, 최고 32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17, 최고 29. 해주 개성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23, 최고 29. 개성 최저 21, 최고 29도입니다. 함흥은 구름이 많이 끼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 장진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2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5도, 최고 26도. 선봉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 원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22도,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크로아티아인 인질을 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내 ISIL 연계단체인 시나이 지방은 오늘 인터넷에 머리가 처참하게 잘린 한 남성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시나이 지방은 지난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슬람 여성들을 48시간 안에 석방하지 않으면 지난달 납치한 크로아티아인을 참수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 아래에는 이집트가 ISIL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요구 시간을 넘겨 인질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관영 히나통신은 사진 속 시신이 납치 피해자인 티모슬라프 살로페크 씨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만일 그가 맞다면 이는 과격단체 시나이 지방이 참수한 첫 서양 인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영건 내각 부총리를 총사령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영건 부총리가 지난 5월 총살됐다며 김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산림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 부족을 이유로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건설, 건재, 공업성, 부상 등을 지낸 경제관료로 지난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 부총리에 임명됐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추모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뒤 8개월째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래 처형된 간부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가치를 1.6% 평가절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는 1.9% 인하했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오늘 한때 달러당 6.45위안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연이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과 상하이, 도쿄 증시는 물론 미국과 유럽 증시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비판해온 찰스 슈머 미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서부 산시성에서 오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60여 명이 매몰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산시성 상러시 산양현의 산시오주광업공사 인근 산에서 갑자기 산허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근로자 숙소와 민간주택 등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구조됐지만 6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자 수는 당초 40여 명으로 알려졌다가 뒤늦게 20여 명이 늘었습니다. 산시성 당국은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서는 한편 부상자 후송과 치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사고 당국에 구조 작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인근 해상에서 오늘 미군 헬기 한 대가 추락해 7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오키나와현 우르마시의 이케이지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미 육군 소속 UH-60 헬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17명 모두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해상 함정에 착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공군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스가요시대 관방장관이 오키나와를 방문 중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을 공습해 적어도 27명이 사망했다고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이스턴 구타 지구 일부 마을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사망자 외에도 120여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앞서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포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데 따른 것이라고 인권 관측소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관영 산하 통신은 테러 분자들이 박격포와 로켓포로 공격해 민간인 5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